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막 가서 복음을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다음 주에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다 그래요. 그리고 막 말씀이 흥황해 갔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표적이 행해졌다. 제자들이 기쁨이 충만했다. 막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할 정도로 그렇게 복음의 능력이 교회를 막 세워갔습니다. 핍박도 심하고 질투도 심해가지고요. 한 번은 바울을 핍박하려고 다른 동네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바울을 돌로 친 얘기도 나와요. 실제 죽었습니다. 바울이 죽었어요.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 시체를 성 밖에 내던졌거든요. 제자들은 거기를 둘러싸고 기도밖에는 할 게 없고 눈물밖에는 할 게 없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툭툭 털고 일어난 거예요. 죽은 줄 알았으니까 내던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바울이 툭툭 털고 일어났어요. 그리고서 어디를 갔을까요? 거기서는 핍박을 당했으니까 딴 마을로 갔을까요? 아닙니다. 그 마을로 다시 돌아갔어요. 다시 돌아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이미 복음을 믿고 세워진 교회를 든든히 하고 다시 전에 이렇게 거쳐왔던 길을 되밟아가면서 교회들의 장로를 세웠다 그럽니다. 이거 보세요. 여러 도시들을 이렇게 전도하며 교회를 세우며 이렇게 지나가서 여기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다시 그 마을로 돌아가서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미 교회가 쓰고 이미 교회가 조직이 되고 이미 사람들이 많아져서 장로를 세워야 될 정도가 된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교회가 그렇게 든든하게 서갔던 이런 교회들을 바울이 처음 첫사랑 아니에요. 첫 사역자 아닙니까? 얼마나 이 마음에. 근데 이 교회들이 복음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떠나서 딴 복음을 쫓아가는 거예요. 헛되게 생겼어요. 멀쩡 도루묵이 되게 생겼어요. 그러니 감사하고 있을 여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참 이상하다. 니네 그러면 안 돼 하고 소리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식이 위험한 길로 가려고 할 때 자식을 차근차근 설득하는 부모는 없어요. 소리부터 지르고 보는 거예요. 바울이 그 심정이라는 겁니다. 이게 당연히 그 바울의 인생에 그 복음과 복음에 대한 감사와 복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찬양이 그 인생의 주제인데 그 인생을 생각할 때 당연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럼 갈라디아 교회의 사정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한번 조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늘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일이 잘 되든 잘 못 되든 자랑할 거리가 많든 별로 자랑할 게 내세울 게 없든 감사한 것이,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한 단계 더 나가야 돼. 이거는요, 어려울 때도 마음을 굳게 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정신 승리에 관한, 상황을 내 마음으로 이기라는 그런 굳센 의지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할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 하나님은 감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란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란 얘기예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란 얘기예요. 그러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잃어버렸는데 내 마음은 딴 데가 있는데 하나님보다 세상이 주는 은혜와 세상이 주는 기쁨이 더 좋아서 거기로 달려가는데, 하나님은 이미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하시는데 그거는 안 보이고 세상의 영예와 사람들의 칭찬만 눈에 가득해서 그걸로 마음이 달려가고 있는데, 그때는 소리 질러야 돼요. 그때는 울어야 됩니다. 그때는 마음을 치면서 통회하며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해야 돼요. 하나님, 다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다시 만나주십시오. 내가 처음 나를 구원하셨을 때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모든 것을 용서하겠고 하나님만 있으면 모든 일 가운데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했던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시오, 주시옵소서 하고 소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일이 어떻게 되든지 그저 정신 승리로 그렇게 이렇게 정신없는 사람처럼 현실을 무시한처럼 살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갈급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멀어지는 것 같으면, 초심을 잃는 것 같으면, 처음 복음을 듣고 감격해서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기로 결심했던, 쟁기를 잡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기로 결심했던 그 초심이 흐려지는 것 같으면, 어떤 이유이든지 같으면 하나님께,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하도록, 하나님만으로 만족한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감사의 제목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합당하지 않은 것 나에게 알려주시고,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원래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으니까 나는 별 볼 일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별 볼 일 있고 귀한 존재로 만드셨으니까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시옵소서. 이렇게 호소하는 갈급함이, 다급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할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바울의 인생의 주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인해서 감사와 찬송도 올렸지만 오늘은 바울이 소리치고 있어요. 소리치고 있습니다. 왜 소리를 치고 무슨 심령입니까? 6절의 이유가 나와요.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을, 이 다른 복음이란 게 도대체 뭐냐, 자, 이 갈라디아서 본문에 차근차근 나올 겁니다. 그래서 뭐 내내 얘기할 거니까요.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인데, 이 은혜로는, 은혜만으로는 불충분하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지켜드리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래도 다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그래도 할례도 받고 율법도 받고 전통도 알고 교리도 바른 교리를 가져서 하나님 앞에 더 떳떳하고 하나님 앞에 1등 교인이고, 이제 막 은혜로만 구원을 받은 이방인들은 2등 시민, 2등 교인이다, 이런 거 이렇게 막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주의자들, 할례주의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복음에 무언가 사람의 공로와 자랑을 더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복음을, 그 가르침을 다른 복음이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요 크게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뭐 은혜로 구원 받는 게 당연해도, 기왕이면 하나님 앞에 율법도 지키고, 기왕이면은 자랑할 만한 것도 있고, 기왕이면 믿음 생활에 전통도 좀 잘 지키고 그러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요, 구원의 근본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 순전한 은혜 외에 뭔가를 더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왜 그렇게까지 소리를 지르냐면은요, 6절의 이유가 또 나와요.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게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6절 첫절에 나옵니다. 첫 구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복음이냐, 어떤 교리냐, 누가 가르치는 누구의 종파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쫓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 복음에 행위의 공로를 자랑하려고를 덧붙이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그리스도를 버리는 것과 똑같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복음이란 건 없다고 그래요. 다른 사람이 가르치는, 우리가 받고 전하고 받아서 구원을 얻은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요 누가 가르치느냐 하는 문제도 아니에요. 바울이요 내가 가르치는 것만 진리고 저 사람들은 가짜다 이 얘기를 하는 것도 근본적으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나래도 우리래도 이미 전에서 너희가 받은, 구원을 받은 그 복음이 아닌 다른 걸 전하면 나에게도 저주가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건 누가 전하느냐, 무슨 교리냐, 이런 문제가, 종파와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사람을 떠나 그랬잖아요. 떠났다 그랬잖아요. 이 떠난다는 말은요 변절한다는 말입니다. 군대에서 예를 들어서 독립군 투사였어요. 그런데 일본군에게 이렇게 포위되어 있었는데 두렵고 무서우니까 독립군을 변절해서 일본군에 투항해서 간첩 노릇을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이 떠난다는 헬라어 동사가 변절한다, 군대의 편을 바꾼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다른 복음을 쫓아갔다는 것은 잘 무슨 교리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에 관한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구원이 누구에게서 왔습니까? 우리가 받은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리는 이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이름을 버리고 딴 생명, 딴 이름, 딴 정체로 우리가 변질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각한 얘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 것이 예수로 인한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건데,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뭔가 내가 이룬 것처럼, 내가 뭔가 해야 될 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이 작은 실수가 아니라 우리의 예수 안에 받은 이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 하나님 안에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통째로 포기하는 심각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행위의 공로는 양립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차근차근 무슨 얘기인지 같이 나눌 겁니다.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은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뭔가 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예수 믿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선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너네도 좀 그렇게 해봐라,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력화시키는, 우리가 받은 복음을 통째로 헛되게 만드는 엄청난 오류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란 건 뭐냐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 이유도 없는데,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격 없는 사람을 구원하신 것이 은혜란 얘기잖아요. 이게요, 우리가요 예수 처음 믿었을 땐 너무나 당연하고 감격스럽습니다. 근데요 아직 옛사람이 있고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뭔가 그것만 갖고는 부족한 것 같고요, 뭔가 떳떳하게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내보일 것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자꾸 들어요. 그리고 그게 사람들에게 통합니다. 그게 마음이 편해요. 늘 은혜 받아야만 되는 자리, 늘 자격 없는 그 자리, 늘 가난한 자리, 늘 심령이 통회하는 자리, 늘 하나님의 목마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사람으로 사실 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뭔가 내가 싸놓고 싶어요. 공로를 만들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간증할 만한 거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통회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나님만 갈급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셔도요,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서 갈급하십니다.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서 가난하세요.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서 신음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답지 못할 때 신음하며 목말라 하시고 가난해서 호소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공로를 쌓고 자랑할 만한 걸 찾고 교회 크기가 커지는 것을, 좋은 목사 모신 것을, 전통을 지키는 것을 자랑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교리 문제가 아니에요. 은혜지 행위가 아니다 하는 것이 그런 교리 문제가 아니고요, 진짜 구원을 받는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문제란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란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복음은 철저하게 은혜입니다. 복음은 소식인데요, 소식이라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용이 있고요, 사실이, 일어난 사실이 있고요, 그 사실을 전한 것이 소식입니다. 소식이라는 것 자체가, 뉴스라는 것 자체가 그거예요. 복음은 good news 아닙니까? 좋은 소식. 좋은 소식엔 두 가지가 반드시 논리적으로 전제가 돼요. 하나는 일어난 일이고요, 사실, 또 하나는 그걸 전해야 뉴스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큰일이 일어나도 그걸 전하지 않으면 그건 뉴스가 아니에요. 그냥 일어난 사건이지 누군가 전해야 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래서 구원의 길이 열렸는데 이걸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믿겠어요? 어떻게 듣겠어요?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고백을 하고 신앙을 고백해서 영생을 얻겠어요? 이게 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하는 사람이 있어도 실제 일어나지 않은 사실이 아닌 일을 전하면 그거는 소식이 아니라 무슨 오피니언, 의견이 되겠지요. 주장이 되겠지요. 복음은요, 사실을 전하는 거지 실제 일어난 일을 전하는 것이지 전하는 사람의 좋은 의도나 전하는 사람의 뭐 확실한 의견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사건과 전하는 일이 복음의 핵심인데 일어난 사건도 전달하는 과정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어나는 사건도 전달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일어난 사건이 무엇이냐?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악한 새에 대해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이게 일어난 일이에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셔서 그 뜻대로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희생이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한 그 희생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구출하셨다. 이게 일어난 일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출이라는 것은 원래 나 스스로 구원할 힘이 없는 사람을 밖에서 구원하는 게 구출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감옥에 갇힌 사람을 풀어주는 것은요, 밖에서 문을 열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감옥에는 안에는 문이 없다고 그러더구만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탁 땅을 무릎을 한번 쳤어요. 감옥에는 감옥 문에는 안에는 문고리가 없대요. 왜냐하면 안에서는 문을 열 일이 없어요. 감옥 문은 밖에서 열어주는 겁니다. 석방 될 때 감옥 문을 따고 나오는 건 탈옥이라고 그러죠. 불법이잖아요. 구출했다는 거,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려고 예수를 보내셔서 대신 대속물로 주셨다 하는 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밖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그것이 복음의 은혜입니다.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철저하게 8절과 9절에 나왔어요. 8절에 보세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나오고요, 9절에는 너희가 받은 복음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한 그 일이나 너희가 받게 된 그 일이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큰 주제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시작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을 통한 것도 아니고 사람의 영향을 받은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사명을 받았다, 복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갈라디아서의 큰, 받은 것도요, 너희가 처음 믿을 때 행위로 받았냐, 니네 자격과 선택으로 연구해서 받았냐, 성령의 은혜로 받지 않았냐, 그러니 성령을 따라 살아라 하는 것이 또 갈라디아서의 큰 주제예요. 그러니까 전한 바울이나 받은 교인들이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시켜서 전하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받고 믿은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다는 것은 복음을, 은혜를 헛되게 하는 무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는 그런 목마르고 간절한 심령이 늘 우리에게 있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가난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우리 가운데서 막 충만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질병이 떠나가고 생명이 구원을 받고 참된 사랑이 나눠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능력 있게 증거하는 그날이 오기까지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 달려나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타협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이 정도면 됐다고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고 초심을 잃지 않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초심을 잃지 말자는 거예요. 초심을 잃지 말자. 초심을 잃지. 초심이 순진한 게 아니고 좀 지나가면은 뭔가 성숙해져야 되는 그게 아니고 초심이 진짜입니다. 제 아내가요, 어느 날 저랑 차를 타고 가다가 겁 뜬금없이 여보 내가 당신한테 세 가지 소원이 있는데 하나는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여자 문제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명예의 눈이 팔리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 여자가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런 마음도 들었지만 참 고마웠어요. 초심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사역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얘기인데 초심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역의 경험이 늘고 가면 더 잘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놀면서 사역하겠어요? 그래도 연구도 하고 기도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여러 경험도 할 텐데 더 나아질 거 아니에요? 성숙해지고? 당연하죠. 그런데 그런 경험과 지식과 연륜으로 채울 수 없는, 대체할 수 없는 처음의 첫사랑, 초심, 생명, 사명, 내 인생의 주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제 아내가 저를 보기에 이 목사는 내 남편이지만 초심이 있다는 거, 초심의 능력과 생명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 초심을 잃지 맙시다.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우리는 성숙해야 돼요. 많은 일을 거치면서 폭이 넓어져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경험과 연륜과 지식을 쌓아가야 돼요. 근데 그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그 초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감격, 하나님의 복음이 살리신 그 생명, 그것이 진짜입니다. 제가 어제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어제 요 근래에 그 초신자 어떤 집사님과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그 집사님이요, 기도 제목을 송구영신 예배 때 적어냈는데요. 기도 제목 발설하면 안 되는데 누군지 모르시니까 모든 것을 용서할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누군지 짐작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 한국에서 잘 지냈는데 다 털고 미국에 올 정도면 힘든 일이 있는 거예요. 용서할 만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전에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용서할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일을 감당하고 헤쳐나갈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사랑할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초신자의 순진함일까요? 조금 지나면 눈이 열려서 현실을 알게 되고 그 마음은 어디론가 없어지는 참 현실의 어려움을 알지 못하는 순진함일까요? 아닙니다. 이게 진짜예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가 합당하지 않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쟁기는 앞을 보고 가는 거예요. 쟁기를 소가 끌잖아요. 근데 쟁기를 끌면은 똑바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목표를 향해서 꾸불꾸불하면 안 되잖아요. 꾸불꾸불하지 않고 쟁기질을 잘하는 비결이 뭐냐면 앞만 보는 거예요. 저 앞에 목표를 두고 거기만 보고 가면 꾸불꾸불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잘 왔는지 자꾸 뒤를 돌아보고 자꾸 확인하려고 하면 목표를 놓치기 때문에 꾸불꾸불해지는 거예요. 쟁기를 손에 쥐고 앞만 바라보지 않고 자꾸 뒤를 돌아보면 합당하지 않다고 했는데 초심을 잃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든든히 여긴다는 것은 초심을 잃지 않고 모든 상황을, 그 가다 보면 어려운 일 문병이 있어요. 그분도 그러더라고요. 모든 걸 용서할 줄 알았는데 참 걸리는 게 많더구만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초심이 진짜예요. 잃지 않고 갈 때 더 성숙해지는 겁니다. 더 튼튼해지는 겁니다. 더 마음이 넓어지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 초심을 실행하고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현실을 자꾸 본다고,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본다고, 내가 성숙해진다고 자꾸 내 행위와 공로를 이거 자꾸 쌓는다고 튼튼해지는 것도, 똑바로 가는 것도, 성숙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은혜의 복음에서 떠나게 되는 결과밖에 없는 거예요. 초심을 잃지 않고 표대를 향해서 늘 하나님만이 나의 만족이고 늘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고 늘 하나님이 나의 유의 정말 반석이고 늘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 힘주시는 분이 될 때 우리는 모든 일을 이기고 열매 맺는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초심을 함께 지키고 하나님 앞에 한 길로 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소망과 자격과 우리의 계획만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의 분량만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 그 사랑이 너무 커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을 찾고 뭔가 내 마음을 만족하게 하는 것, 사람들에게 내보일 만한 것을 찾았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잘 보이지 않아도, 너무 먼 것 같아도, 때로는 너무 순진한 것 같아도 하나님 은혜만을, 하나님의 말씀만을, 성령 따라 사는 것만을 간절한 소망으로 능력으로 여기는 순전한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미 역사하시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눈이 늘 주를 향해 하시고 향하게 하시고 늘 주님으로 은혜를 얻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어그러진 무릎을 펴고 주님께로 담대히 나가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